뉴스입니다.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대체하는 통화 마련을 시도할 경우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브릭스 소속 국가들을 겨냥해 새로운 브릭스 통화를 만들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미 달러를 대체할 다른 통화를 지지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렇지 않을 경우 그들은 100%의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서방이 강력한 대러 제재를 계속해온 가운데 중국과 함께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내부에서 이 같은 논의가 힘을 받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5개국이 모인 연합체로 2023년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 연합, 에티오피아 등이 합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합성 마약 펜타날이 이 두 국가를 거쳐 들어오고 있다면서 관련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징벌적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가 내달 7일 워싱턴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 아사히 신문 등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보장을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협력을 증대시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최근 미일 정상회담 관련 발언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를 묘색하고 있다면서 양자 간 합의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강력한 미일 관계의 이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시바 총리는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불허로 자초됐던 신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토통신이 관측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어제 미국 내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인수에 대한 관심은 농담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토지 취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며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문제로 해결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앞으로 북극 항로 운송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 항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순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루비오 장관은 이날 같은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마찰이 빚어지면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파나마 운하가 이미 중국의 품에 안겼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서 현 상황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비쳤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현재 파나마 정부가 운영 중이지만 양쪽의 항구 두 곳은 홍콩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설명했습니다. 스웨덴이 우크라이나에 1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팔 윤손 스웨덴 국방장관은 30일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18번째로 이뤄지는 이번 군사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135억 스웨덴 크로나가 투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현재 스웨덴 및 유럽 내 공급업체들과 포병 및 드론과 같이 우선순위에 있는 군수품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붙였습니다. 한편 핏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마르코 루터 대서양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했다고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 취임 뒤 처음 이뤄진 통화에서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나토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헌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내 어린이 2,500명에 대한 치료가 시급하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가자지구에서 15개월 동안 이어진 전쟁 중 현지에서 의료 자원봉사를 했던 미국인 의사 4명과 만난 뒤 이날 소셜미디어 X에 2,500명의 아이들이 가자지구의 가족과 지역사회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과 함께 즉각 의료상 피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사들은 구테우스 사무총장 과의 대화에서 어린이들이 앞으로 몇 주 내 사망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낮추는데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꼽았습니다. 미국 육군 장관 지명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미국에 맞서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을 미국의 대등한 위협으로 지목하며 교전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른 시일 내에 미북 정상회담이나 양국 관계 개선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25도에서 영하 2도,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된 털시 개버드 전 하원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낮추는데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꼽았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 지명자는 30일 미국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을 줄여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개버드 지명자는 이날 상원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미국 대북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미국은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며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문제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버드 지명자는 북한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위협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 인생의 대부분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보냈기에 북한에 점증하는 미사일과 핵무기 역량이 제기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남다른 이해가 있다며 고향인 하와이가 북한의 타격 역량 범위 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 커뮤니티는 대통령과 정책 기반자들에게 북한의 능력과 의도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다양한 국가 위협 중 하나로는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지목했습니다. 개버드 지명자는 정보 커뮤니티는 향후 5년 동안 다양한 도전 과제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이슬람 세력의 국내 테러 위협과 불법 이민자 유입,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점점 더 핵능력에 가까워지는 이란 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습니다. 한편 개버드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대중인식과 관련해 중국과의 관계는 양국 경제가 밀접하게 연결된 만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띈다며 중국과 관련해 탐색해야 할 여러 가지 도전과 위협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relationship with China is one that is complex, given how closely our economies are linked. There are a number of challenges and threats that need to be
또 서면 답변에선 중국 정부와 연계된 해커 그룹인 솔트 타이푼의 최근 사이버 공격과 미 재무부에 대한 해킹을 언급하며 미국의 핵심 인프라가 가진 취약성과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와이주를 대표하는 사선 하원 의원을 지낸 개버드 지명자는 2010년 대선 민주당 경선에 후보로 출마했고 지난해 8월엔 트럼프 당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뒤 10월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또 중동과 아프리카의 전쟁 지역에 세 차례 파병되는 등 20년 이상의 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육군 장관 지명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이 미국에 맞서 협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을 미국의 대등한 위협으로 지목하며 교전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드리스콜 미 육군 장관 지명자는 30일 우크라이나와 다른 지역에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행동은 미국과 동맹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협력적 접근 방식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리스콜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에 제출한 서면 정책 답변서에서 미국과 거의 대등한 적국은 불량 국가를 미국의 관심과 자원을 자신들의 군사력 강화나 강압적 활동에서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방해 요소로 여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들 국가는 기술 이전이나 물자 판매를 통해 제재로 인한 비용을 회피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국가 가운데 한 국가가 촉발하는 분쟁에 미군이 묶여있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국가가 이를 침공에 나서는 기회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을 분열시키는 것이 전략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리스콜 지명자는 러시아가 미국과 유럽의 중대한 재래식, 회색지대, 전략적 위협을 제기한다며 전 세계 여러 다른 지역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2014년부터 시행된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유능한 군대를 배치, 유지했고 새 전략적 역량을 만들었으며 주요 물자 생산을 늘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신전략 무기 감축 협정의 제약에서 벗어나 유럽과 아시아의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전술 핵무기 보유량을 크게 늘렸다며 용병과 대리 집단을 이용한 러시아의 여괴 작전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드리스콜 지명자는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정의한 2018년과 2022년 국방전략 보고서의 평가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공개적으로 타이완을 중국에 병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2027년까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라고 군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진핑이 그 목표를 달성하면 그것은 미국의 미래 무역, 군사 동맹, 전 세계 영향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리스콜 지명자는 대중 경쟁과 관련해 미 육군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보이는 데 핵심적인 군대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태 지역에서 미 육군이 정기적인 훈련 참여로 영내 동맹, 파트너들과 유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드리스콜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중 간 교전은 미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 engagement with a peer like China will be a completely and totally different thing than I have seen in my time on the planet Earth. Everything can be contested. It is a peer adversary.
중국과 같은 대등한 적국과의 교전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리스콜 지명자는 중국은 미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우리 군대와 국민이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전쟁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생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드리스콜 지명자는 또 탄약과 군수품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중국과 같은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준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유엔 대사로 지명된 앨리스 스터파닉 전 하원 의원에 대한 인준안이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연대를 지적하며 유엔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앨리스 스터파닉 유엔 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인준안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는 모두 미국에 대항해 협력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함께 이들의 악의적인 공세에 맞서기 위해선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테파닉 전 의원은 유엔 대사로서 우리의 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이런 악의적 행위자들에 맞서 동맹국들을 단결시키는 동시에 유엔이 미국 납세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외교위를 통과한 스테파닉 지명자 인준안은 상원 본회의로 회부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인준 절차가 완료됩니다. 앞서 스테파닉 지명자는 지난 21일 인준청문회에서 인준을 통과한다면 유엔에서의 임무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 및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을 대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If confirmed, I will work to ensure that our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serves the interests.
2014년 최연소 여성 하원의원으로 선출돼 정계에 입문한 스테파닉 지명자는 하원 군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북한 등 적국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출신의 스테파닉 지명자는 하버드대 졸업 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내 정책위원회와 백악관 비서실장실에서 근무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김선호 한국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피트 헤그세스 신임 미국 국방장관과의 첫 공조 통화를 하고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70여 년 이상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으로 발전해온 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한 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한 동맹을 기반으로 미한일 안보 협력을 지속해서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로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에 대해 애도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에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충격과 슬픔에 잠겨있을 미국 국민과 동포사회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참사에 한국계 피겨스케이팅 유망주 두 명이 가족, 코치와 함께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며 거듭 위로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지방 간부 비위 행위를 직접 공개 질타하며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정책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고 민심 이반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 김환용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용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질타한 지방 간부들의 비위 행위는 무엇이었나요?
북한 대외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 회의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로 지난 27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 회의는 최근 당내 규율을 위반하고 부정적인 특권 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소집됐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와 규율조사부의 자료 통보와 보고에 따르면 남포시 온천군에서 군당 전원회의를 심의 형식적으로 진행한 후 40여 명의 일꾼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하는 특대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당내 각급 지도 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 접대를 받았다며 당내 규율을 난폭하게 위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자강도 우시군에선 농업, 감찰기관, 감찰원들이 신성한 법권을 악용해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했다는 회의 보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회의 연설에서 온천군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엄중한 당 규율 위반과 도덕문화 문란죄로 규정했습니다. 우시군 간부 비위에 대해선 북한의 제도와 법권에 있어서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 범죄 사건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 규약에 따라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와 우시군 농업감찰기관을 해산하기로 했고 우시군 당위원회 책임비서와 농업감찰기관 감찰원 등 가담자에 대해 엄정한 처리안을 선포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방 간부들의 비위 행위를 질타하고 나선 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김 위원장이 연초부터 비서국 확대 회의를 소집해 지방 간부 비위에 단호하게 대처한 건 올해 당 창건 80주년과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를 맞아 내부 기강 잡기에 나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선 건 해당 사건이 중대성을 띠고 있어서라기보다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원래 이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기도 하고 가장 역점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지방발전 20성 10 정책의 동력을 유지하고 또 민심 이반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의 비위 수준과 무관하게 기강을 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이번 비위 행위가 적발된 지역이 모두 지방발전 정책 시행의 시범 선도 지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공업 발전을 해서 지금 지방건설, 농촌건설 이거 15만을 전개를 하는데 이게 자칫하면 시작부터 지금 성태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엄중시한 것 같습니다.
노동신문은 올 들어 지방공업 공장 준공 소식을 연일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만 완공된 10개 공장 가운데 지난 21일 온천군에서 그리고 26일 우시군에서 열린 공장 준공식 소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지금 시점에서 민심 이반을 우려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영석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번 조치는 주민들을 향해 자신의 애민 정치가 지속된다는 점과 체제 정당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장 박사는 특히 당국 차원에서 여전히 함구하고 있지만 러시아 파병과 대규모 사상자 발생 사실 등이 주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게김 위원장에게 적지 않은 불안 요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에서 민심을 다잡아야 되는 문제, 정당성에 대한 문제,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파병 문제, 그다음에 사실은 중동이나 이런 데 독재 정권들이 무너지는 현장, 특히 시리아,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전히 긴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일련의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면 간부들의 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이번 비위 행위와 같은 중대한 당내 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 특대 사건화하는 것이 혁명에 이롭고 유익하다며 새로운 당 건설 노정에서도 중심 과제는 간부 혁명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예사롭지 않다며 지방발전 정책이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거나 주민들의 원성을 부르게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통치술의 일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군당위원회를 아예 해산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농업감찰기관도 해산하고 다시 조직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자들은 제가 보기엔 숙청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면 기존의 관행에 가까운 일들을 이렇게 공개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책임 전가라든지 일종의 공포정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노동신문은 후속 보도를 통해 간부 기강을 잡기 위한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양상입니다. 노동신문은 31일 김 위원장이 이번 조치에 당의 본태와 영상을 흐리게 하는 요소에 대해선 그것이 크든 작든 추호도 용서 없음을 다시금 각인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또 지난 시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집권당이 붕괴한 이유도 간부들이 관료화되고 도덕적으로 부패돼 혁명적 당의 본태가 흐려지고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른 시일 내에 미북 정상회담이나 양국 관계 개선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은 적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정상회담을 위한 물밑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한반도 전문가인 테렌스 로리그 위스콘신대 동아시아학 교수는 29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로선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is certainly a possibility. And then, as you indicated, it is possible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is going to reach out.
로리그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김정은이 이에 응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을 들은 김정은이 관심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집권 1기 당시 미북 정상회담을 자신의 외교적 성과로 꼽아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일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 지칭하며 북한과의 접촉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했던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이 핵물질 생산기지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한 자리에서 핵 방패의 부단한 강화가 필수 불가결하다면서 핵 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확인한 것입니다. 로리그 교수는 김정은은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면서 비핵화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설사 가능하다 하더라도 김정은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기대할 것이라면서 미국 역시 북한에 상응하는 양보를 할 생각이 거의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큰 진전이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lso a question of even if that were a possibility, Kim would expect a high price from the United States.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 모두의 양국 관계 개선은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자지구 전쟁 재발 방지, 중국과의 무역 문제, 그린란드 인수 등 다뤄야 할 외교 문제가 산적해 있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I don't think US-North Korea relations are a very important issue for Trump. He's dealing with a...
또 김 위원장 역시 러시아와 편안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이 국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원자재와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 위원장 모두 정상 외교 재개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김정은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해 어떤 고위급 회담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 더 많은 정상회담이 열릴 수는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둘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일부 제약을 대가로 국제 제재를 해제하는 작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큰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로리그 교수는 김 위원장은 지난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했다면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이 비핵화 목표를 공언한 마당에 김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 입장에선 미북 정상회담에 참여했다가 하노이 노딜 때처럼 아무런 보상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만약 정상회담에 참여한다면 그는 뭔가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을 받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하노이 회담과 비슷한 결과를 낼 또 다른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것은 그로서는 당혹스럽고 시간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he is going to want to be able to have some assurances that he will have something to gain out of this.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이날 BOA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에 개방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국무부 협상가들로 하여금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물밑 조사를 맡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전보장과 일부 제재 완화, 해제, 경제개발 지원,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중단할지 여부를 가늠하려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 지칭하면서도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모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분명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는 이를 인정해야 하지만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면서 목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현재 입장은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대중국 손목시계 수출국 2위를 기록하며 일본, 스위스 등 전통적인 시계 제조 강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헛값에 넘긴 것으로 나타나 중국 기업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챙긴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관청사가 최근 공개한 무역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총 12개 나라로부터 손목시계 무브먼트, 즉 손목시계의 시계 부분을 수입했습니다. 이 중 북한은 수출액 1,627만 8천 달러로 전체의 두 번째로 많은 액수를 기록했습니다. 1위는 1억 2천만 달러의 일본이었으며 3위에는 스위스가 자리했습니다. 북한이 전통적인 시계 제조 강국 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국제사회 제재로 석탄과 섬유 등 주요 수출품의 판로가 막히자 비제재품인 손목시계에 대한 대중 수출을 크게 늘렸습니다. 대부분 북한의 인력과 생산시설을 이용해 제조한 물품을 중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중국 입장에선 역외 가공 무역입니다. 이후 북한의 대중 손목시계 수출액은 2019년 4,918만 달러까지 증가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수출은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2023년 약 405만 달러로 재개 조짐을 보인 뒤 지난해엔 이보다 약 4배 많은 수출액을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북한의 손목시계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북한의 손목시계 제조업의 실제 성공을 의미하는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 수출액은 높지만 북한이 낸 수익은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손목시계는 1억 3,688만 개입니다. 이를 지난해 수출액 1,627만 달러에 대입하면 북한이 판매한 손목시계 한 개당 가격은 11센트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개당 가격이 1달러 47센트인 일본이나 3달러 42센트인 스위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인 10명 중 1명이 착용할 수 있을 만큼 적지 않은 수의 손목시계를 팔았지만 벌어들인 돈은 2천만 달러가 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북한이 헐값에 손목시계를 넘겼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NAEIA.com 대표는 3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매우 큰 규모의 산업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인보다 인건비가 훨씬 저렴하다며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손목시계를 제조하며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has a very large, I think, well-skilled workforce, industrial workforce, and they can do a lot of things.
또한 손목시계의 개당 수출액 11센트는 정상적인 수출액이라기보단 일종의 수수료일 것이라면서 문제는 손목시계를 제조한 북한 노동자들이 저임금을 받거나 노예 노동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라운 대표는 이 같은 사업은 중국 기업이 국제사회 제재를 매우 영리하게 피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손목시계가 제재 품목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사업 방식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가발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22년부터 대중국 가발 수출을 대폭 확대해왔으며 지난해에도 가발은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수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중국의 가발 관련 제품을 수출한 43개 나라 중에서 수출량과 수출액에서 압도적인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대중국 가발 수출액은 1억 8,021만 달러, 무게로는 2,620톤입니다. 가발 1kg당 수출액이 68달러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는 또 다른 가발 수출국인 방글라데시나 미얀마, 나이지리아의 1kg당 수출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머리카락이 완제품으로 중국에 수출한 완제품 가발 가격보다 더 높다는 점도 의아한 점으로 꼽힙니다. 북한은 중국에서 머리카락을 수입해 가발을 만들어 중국에 역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이 중국에서 사들인 인모는 2,367톤, 약 1억 6,889만 달러어치, 1kg당 수입액은 71달러입니다. 가발 1kg당 수출액이 68달러인 점으로 볼 때 수출액은 오히려 3달러 낮습니다. 물론 제조가 끝난 가발에는 머리카락 외에 다른 부속품이 포함되는 만큼 무게 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겠지만 여전히 원재료와 완제품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브라운 대표는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가발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최대 가발 수출국이 미국인 점으로 볼 때 북한의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가발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 시장으로 향할 수 있다면서 이는 미국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엘프 코스메틱스사는 중국 소재 두 개의 납품업자로부터 수입한 인조 속눈썹에 북한산 재료가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 2019년 미 재무부에 100만 달러의 벌금을 냈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권이 러시아에 파병된 병사들에게 거짓 선전 선동으로 애국심을 강요하며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의 비아첼슬라프 리카초프 연구위원이 지적했습니다. 2022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이 단체의 리카초프 연구위원은 29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병사들의 신분을 조작하고 시신을 소각하는 등 다수의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대러 군대 파병과 무기 제공이 우크라이나에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압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러시아에 배치된 북한군의 규모와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As far as we know, North Korean soldiers are involved in hostil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We had general.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북한군은 러시아 영토에서 진행 중인 전투에 개입하고 있으며 약 2만 명이 쿠르스크 주에 주둔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중 몇 명이 실제 전투에 투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전투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북한군이 소총 등 소형 화기를 사용해 우크라이나군과 직접 교전했다는 다수의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현재까지 약 4천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는 전선에 북한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분증과 서류를 위조하고 심지어 우크라이나군이 전사한 북한군을 확보할 가능성을 우려해 시신을 소각하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르스크주에서 최소 2명에서 3명의 북한군 포로가 확인됐으며 전사자의 시신에서도 한국어로 된 문서, 지시사항, 편지, 일기 등 북한 출신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발견됐습니다.
북한군 참전이 전쟁 양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십니까?
They are like more than 10% of the general Russian staff in Kursk Oblast. We have estimated
북한군은 쿠르스크 지역의 러시아군 전체 병력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 병사들이 아니라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군사 장비입니다.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 로켓, 포병 장비 등이 전투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참전은 주로 실전 경험을 쌓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21세기 전쟁에서 드론 등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 현대전을 직접 경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는 북한군 파병의 첫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하는 점은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실상 무제한의 병력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병력 동원 경쟁이나 병력 수급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전쟁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포로가 된 북한군 병사들은 전쟁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훈련인 줄 알고 러시아로 보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인권적 관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e North Korean population in general don't have any chance to know not only about the Russian-Ukrainian war.
북한 군인들은 러시아로 보내지거나 우크라이나 국경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들은 북한의 전형적인 선전틀 속에서 전쟁을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사한 북한 병사들의 시신에서 애국가나 조국을 위한 투쟁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한 병사들이 단순히 훈련을 받으러 왔다고 믿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전쟁에 투입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에서 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단순한 군사훈련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이므로 최소한 자신들이 실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북한의 선전이나 상관들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전쟁에 대한 매우 왜곡된 해석이었을 겁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병사들의 가족들이 아들의 파병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하고 생사도 알지 못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권적 관점에서 북한 정권의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don't know if it is a general situation for everyone. We have seen such reports, but also we have kind of
이것이 모든 북한 군인들에게 일반적인 상황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관련 보고서들이 존재하지만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군인들의 개인 소지품에서 가족들이 보낸 편지로 해석될 수 있는 문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군인들이 지휘부에 의해 사실상 인질이 돼 가족과의 연락이 차단되는 상황 자체는 명백한 인권 침해며 국제인도법 위반입니다. 전쟁 포로를 잡은 측은 그가 가족과 연락할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적군조차도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북한군 스스로가 자국 군인들에게 가족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또한 파병된 북한군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명권과 부상 시 보상을 받을 권리 등 여러 권리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아울러 그들이 포로가 될 경우 자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명백한 인권 침해며 국제인도법 위반입니다. 게다가 전사한 병사들의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은 자국군에 의해 군인의 유해가 훼손된 행위로 이 역시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 병사들은 사실상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개인적 권리도 존엄성도 보장받지 못한 채 오직 죽음을 향해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끔찍합니다.
전쟁 포로로 붙잡힌 북한 병사들의 신원이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인터뷰 영상과 사진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는 북한의 참전 사실과 전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라는 게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인데, 이러한 공개가 국제의 인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Probably the publicity of the which make identification of the prisoners of war possible.
아마도 전쟁 포로의 신원을 공개하는 행위가 우크라이나 측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한 위반일 것입니다. 이는 포로의 생활 조건, 의료 지원 접근 및 기타 규정이 국제 인도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북한군 병사들의 가족에게는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관점에서 자국 병사가 전쟁 포로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병사들의 가족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는 매우 우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반면 이는 북한군이 전장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전선에 북한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실제로 전선에 투입됐으며 이들이 북한 출신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 우크라이나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민자유센터가 이러한 인권 침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군의 개입이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Deportation of the North Korean soldiers does not influence the general situation with human rights in the context.
북한 군인들의 존재가 군사 분쟁 속 인권 문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러시아 영토 내에 배치돼 있으며 점령군으로서 민간인을 직접 상대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즉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민간 정착지를 공격하는 러시아 군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부 러시아 현지 주민들로부터 북한 군인들이 민간인에게 총격을 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침략 전쟁 참여와 관련해 국제인도법 위반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 혹은 가장 명확한 사실은 북한산 무기의 사용입니다. 북한 미사일이 민간 목표물에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됐으며, 이에 대한 기술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돼 있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병사들의 지상전 참여가 아니라 북한산 무기의 사용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 단체로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까?
It is about the international pressure because I'm sure that not all the instruments were used.
국제적 압박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북한과 러시아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사용됐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이 북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중국이 실제로 행동하려면 동기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결국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전장의 병력 수나 우크라이나의 동원 연령 조정, 그리고 모두가 기대하는 평화 협상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개입과 압박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2022년 노벨 평화상 수상단체인 우크라이나 시민자유센터의 비아첼 슬라프 리카초프 연구위원으로부터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문제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역할 재조정을 검토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분석관은 2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제기한 것이 아니며 이전에도 수차례 논의돼 현재 규모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향후 해외 주둔 병력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병력의 유형과 임무, 역량,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성격 등을 검토하고 적절한 수와 유형으로 배치돼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t's probably a good idea to review that. Review the types of troops, the mission that they have, and the capabilities.
다만 감축 규모와 관련해선 현 시점에서 추측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사일러 전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해외 주둔 미군 전력 재조정에 관심이 쏠리면서 2만 8,500명이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앞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대통령과 다른 점은 첫째, 우리의 가장 귀중한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끼면서 조금씩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군복을 입고 자신의 목숨을 내걸 의지가 있는 남녀라면서 우리는 그들을 모든 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the view that number one, we should be sparing and how we deploy our most precious resource.
미 중앙정보국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방부가 전력 배치에 대해 실시하는 글로벌 전력 태세 검토 결과나 미한 간 방위금 분담금 협정 이견이 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28일 BOA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변화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면서 다만 주한미군의 규모와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예측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은 지난 24일 BOA의 워싱턴 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이 미한 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검토를 재개할 것이라는 점은 거의 확실하다면서 집권 일기 때도 주요 관심사였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lmost no question that President Trump and his team will resume scrutiny on the U.S. ROC alliance and the U.S. military presence.
트럼프 1기 행정부 국방장관실에서 근무했던 존스턴 전 국장은 당시 국방부가 한반도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했으며 실질적 방안까지 개발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은 항상 있어 왔다면서도 소규모 감축 가능성은 있지만 대규모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위협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f North Korea has nuclear weapons and the U.S. is not participating in dealing with that threat.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5일 취임 후 전군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우리는 동맹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공산당의 침략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는 그동안 미국의 군사적 역량이 제한적인 만큼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하며 동맹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수차례 BOA에 밝혀왔습니다. 콜비 지명자는 앞서 2023년 12월 BOA 워싱턴 톡 대담에서 주한미군이 중국에 대응하기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은 중국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should be designed more for dealing with the Chinese. And in the future, the forces that the Chinese are clearly developing.
사일러 전 분석관은 타이완을 둘러싸고 미중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나 주한미군 기지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병력 수준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두 지역 모두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 think the current level of troops in Korea, current level of troops in Japan, in particular both of those will be looked at with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위협에 맞서기 위해 영내 우방과 동맹에 더 많은 역할을 주문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2만 8,500명에 불과하고 지상군 위주라 타이완 급변 사태 시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라면서 한반도에 주둔한 미 공군과 해군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대북 억지력의 상징일 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이나 미 본토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 유입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도 유용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So it would be useful to have U.S. forces Korea on the peninsula not only as a sign of deterrence against
베넷 선임 연구원은 주한미군은 북한 대응을 책임져 왔고 태평양 사령부가 중국 대응을 맡아왔다면서도 만약 중국 방어를 걱정한다면 한국보다 더 좋은 주둔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f you're concerned about defending against China, what better place could you put forces than in South Korea? You can't get them much closer to
그러면서 중국을 억제하려면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보다 오히려 한국과 함께 주한미군의 공군력 현대화 등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중국은 러시아, 북한, 이란과 함께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모든 전략적 이익을 분리하고 하나에만 집중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방어에만 집중한다면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며 타이완이 위협받으면 한국도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럴 경우 한국, 일본, 필리핀 등 모두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I would also say that if we focus only on the defense of Taiwan, we're going to face a strategic dilemma.
그러면서 전략적 분석을 통해 적절한 위치에 적합한 수의 병력을 배치하고 역량을 갖춰 미국의 이익을 전 세계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설 연휴 기간 명절 민심이 엇갈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한국민의 60%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설 명절은 온 가족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간이면서도 정치권이 민심을 살피는 그런 기간인데요. 민심이 어떤지 그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설 연휴 기간 지역구를 찾은 국회의원들이 30일 전한 명절 민심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독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것이 설 민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심판을 통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정권교체가 민심의 요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당과 야당이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 있나요?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수당의 입법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켜온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면 끝없는 정치보복과 국론분열로 나라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입장입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전한 민심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연휴 기간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빨리 끝내고 경제를 살려라였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민심 대세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은 빨리 나라가 안정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이었다며 그러고 나서 먹고 살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당과 야당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게 아전인수격인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네. 신문과 방송이 이번 설 연휴를 전후로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가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여당 지지율은 41%로 민주당 40%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네, 비상 계엄 사태로 궁지에 몰렸던 여당, 국민의힘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얘긴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요인이 같은 현상을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야당인 민주당의 폭주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12월 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또다시 탄핵했습니다. 이 때문에 민심이 민주당의 등을 돌린 거고요. 또 다른 요인은 이재명 공포입니다. 한국의 보수층들은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것이란데 불안감을 느껴서 결집한다는 얘기고요. 그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구속되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자세를 보여 이것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 심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설을 맞아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30일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민 60%는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답은 36%였습니다.
네. 한국민 60%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돼야 된다.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는 답은 36%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내란 특검법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수사와 별도로 국회가 내란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MBC 여론조사에서 53%가 찬성한다고 했고 44%가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MBC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는 55%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42%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그런 내용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KBS 여론조사에서 만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북한 핵 보유가 인정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을 갖는 데 찬성한다는 답이 74%로 나타났습니다. 핵무장에 반대한다는 답은 20%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 자체 핵무장에 찬성한다는 답이 70%가 넘었습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에 대한 질문도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5에서 36%의 지지율로 가장 앞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꼽혔나요?
여당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에서 17%로 가장 많은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방송사별로 보면 KBS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35%, 김문수 장관이 14%,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7%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5%,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5%,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각각 3%였고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 한국 명절 민심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